우리 사랑 안에 영락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 저녁 시간 때로는 고단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에는 하나의 명확한 영적 사이클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방인의 압제를 받습니다. 고통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은 뒤 또다시 시작되는 재범죄의 그런 악순환, 그런 하나의 사이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사가 사라지기만 한다면 기다렸다듯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왜 빠져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함께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훗날 이 지도자인 사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훈련과 신앙의 계승이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들, 영적인 계승이 있었다면 아마 사사가 사라진 뒤에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그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봤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라는 의미의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봄으로써 형성된 그 백성들 안에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가 보고 발견하고 참여하면서 그것을 직접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호수아가 있는 날 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세대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또 광야의 만나를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온 그 광야 시대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단지 이랬더라 라고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살아낸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가 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이 생활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오면서 서로의 더 깊은 관계를 알아가는 것. 그럴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안다라고 사용된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부정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무지가 얼마나 깊고 깊었는가를 오늘 말씀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살펴본 본다라는 단어, 또 10절에서 살펴본 알지 못한다라는 그 단어, 그 사이에는 정확히 한 세대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을 직접 겪은 세대였지만 10절에서 만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두 절 사이에는 한 세대라는 간격이 있지만 전혀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기 때문에, 물려받았기 때문에 혈육적으로 육적인 자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다른 세대가 출몰했다, 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익숙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의미하는데 이 다음 세대라는 그 단어가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결코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존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롭게 다가온 세대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는 신앙의 계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혀 무관한 세대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만난 세대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듣기는 하였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예전에 그냥 들려왔던 지나온 과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대,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가나안과 언약을 맺었고 헐어버리라는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러한 계속해서 영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서 시작된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불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빈자리에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언제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신앙의 계승은 무너지고 오늘 말씀에서 만났던 다른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하나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셨을 터인데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관람석 안에 있는 팬으로서 응원하면서 희생 없이 혜택만을 바라는 그 팬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그 팀을 응원합니다. 경기 중에 보내오는 많은 관중들, 그 팬들의 응원과 함성과 관심은 실제로 열심히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신체적,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전술적인 그 영향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 우리의 팀을 위해서 누가 환호성을 질러주고 마음을 쏟아주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선수들을 대신해서 땀을 흘려줄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인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누군지를 알게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에 결과를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그 선수들의 기록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타자인 선수는 오늘 잘 쳤는지 투수인 선수는 오늘 공을 잘 던졌는지 그렇게 관심이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부상은 당한 것은 아닌지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 선수가 타자와 투수로 만나면 과연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도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선수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의 그 선수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 교육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근황을 묻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도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눴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다부진 체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황을 묻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질 때 그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악수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손바닥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수많은 굳은 살이 그 손바닥에 베겨져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 이 선수가, 이 청년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땀을 정말로 많이 흘리고 있구나. 저 한 경기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이 그 손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 선수들이 더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그 맡겨진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 선수들을 위해서 대신 뛰어줄 수 없다라는 한계입니다. 경기가 끝나면요, 선수들은 다시 훈련장으로 또 선수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경기를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 경기장을 나오고 그 화면에서 멀어지면서 또 허락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함께 열광했던 그 시간, 그 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 간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성령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팬과 그냥 하나의 선수의 관계로서만 존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팬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관망하거나 누군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고 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제자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사기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좀 전에 나눴던 그 책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사사라는 눈에 보이는 그 스타에 열광하고 그가 가져다주는 평안과 혜택에만 만족하면서 그 백성들은 관객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죽고 경기장에 불이 꺼지면 망설임 없이 다시금 준비된 죄악된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이렇게 한 관객의 자리를 넘어서 모든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게 되죠.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가치관들, 타협했던 그 순간들, 나를 두렵게 했던 세상의 권력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쥐려 했던 그 관객의 태도, 팬의 태도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버려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요, 제자된 삶은요,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삶으로 은혜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매 순간 나를 높이려는 그 자아의 왕좌에서 나를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처럼 저 낮고 낮은 곳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나를 죽이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있는 그대로 증명해내고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청하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또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제자의 세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사사기처럼 반복되는 이 슬픔의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익숙할 수도 있겠다라는 삶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읽으면서 뜨끔하고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규범적인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들을 쭉쭉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비극적인 때로는 슬픔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의 근본적인 구조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참 많은 사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요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고 자녀가 몇 명이었는가, 사사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냥 한두 줄로만 지나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온니엘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 뒤집어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들, 리더십의 재임 기간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로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떠나는 순간, 훌륭한 사람이 떠나는 순간 그 사람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 지도자의 열광했던 신앙도 함께 떠나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사기 안에서의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보여주는 그 슬픔의 그 영적인 사이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화려함은 결국에는 꺼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어쩔 수 없는 우리들에게 또 놀라운 해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사들, 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요,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신앙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고 꺼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고 리더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악순환이 되는 이 비극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터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사기의 문제는 그 유한한 사사만을 바라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가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재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사가 없는 자리, 지도자가 없는 자리에 죄악과 우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부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관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백성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제자의 세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전해드는 이야기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성령님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이 순간에도 분명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금요일 밤 밖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화려한 것들 다 뒤로 한 채 이 아름답고 아늑하고 포근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기를 원하며 그 제자된 삶을 사모하기 이 자리에 모여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칠 걸 확신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다른 세대가 아닌 제자의 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사들의 열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소견대로만 그것을 바라봤던 그 모습이 혹여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다 내어버리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령님,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시간들, 또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